지난 시간에 마지막 우리 이 열왕기하 말씀을 읽을 때 아합 가문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 가문이 이렇게 몰락해 가게 됐던 것이 그 가문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지 45년쯤 됐을 때인데 이 45년 만에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가문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국가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북왕국의 왕이 됐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나답이 자기 생명을 다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한 채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이 여로보암 왕조가 2대 만에 끝이 납니다. 바사 왕조도 바사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엘라가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의 모반으로 엘라가 또 죽고 시므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시므리가 왕이 됐을 때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왕을 죽인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다 해서 이때 사람들이 시므리 대신에 오므리라는 사람을 추대해서 그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시므리는 디르사라는 성으로 피해 숨어 들어갔다가 7일 만에 함락당하고 그가 죽고 드디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아합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시대가 지나가고 아들 아합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되었으나 2년 정도 있다가 병사하고 그 대신에 이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요람이 왕이 되어서 8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요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그러고 나서 아합의 왕조는 끝이 나고 드디어 예후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왕이 되었던 이 예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또 성급하고 그러면서 난폭하고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에 결심하면 주저하지 않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저돌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서 속전속결로 예후가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왕이었던 요람을 죽이고 또 그를 돕기에 와 있었던 남왕국의 왕, 남왕국 유다의 왕, 왕도 아시아도 함께 암살하고 이렇게 되면서 남북왕국의 모든 왕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별궁이 있었던 수도로 쳐들어가서 결국에서 이세벨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아합 집안의 세력을 다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보낸 젊은 선지자가 처음에 이 예후를 찾아가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후가 왕이 아니고 국경 수비대를 관장했던 수비대의 장군이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느닷없이 나좀 봅시다 해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이제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을 듣고 청년은 급히 도망을 갔고 자기가 방에서 나오니까 함께 있던 그 군대 장교들이 무슨 일이냐? 저 사람 왜 왔다 갔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하고 다그쳐 물으니까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다. 그 말을 듣고는 즉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장수들이 예후가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예후를 왕으로 옹립하는 절차를 진행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로 군사를 일으켜서 사마리아로 진격해 가다가 중간에 이 요람이라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또 아시아 왕도 죽이고 그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을 다 죽인 다음에 이스라엘로 가서 이세벨까지 죽이는 일을 전광석화처럼 해내는 아주 성급하고 과격하고 저돌적인 성격으로 역사를 단숨에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다, 남왕국 유다의 왕도 죽었다라고 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당연히 아합의 아들이었으니까 아합의 세력이 끝났다고 보지만, 남왕국의 아시아 왕이 죽은 것도 이 아합왕의 세력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 이 아합의 외손자인 셈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세력이 북왕국의 세력만이 아니라 남왕국의 왕실까지 다 장악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왕국의 왕까지도 이 역사에서 화를 면치 못하게 하시는 벌을 내리시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두 왕보다 더 문제인 사람은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원래 두로시돈 왕국의 공주로 있다가 아합을 만나 결혼했고, 그 결혼이 상당히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버리게 된 모든 역사의 뒷면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까지도 완전히 비극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오늘 말씀 10절과 17절에 보시면 여우가 이 일의 정당성,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두 왕을 죽이고 태후를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 보시면 아합의 왕자 70명을 다 죽입니다. 사실 그 어린 왕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좀더 길을 가다가 아시아의 형제들, 남왕국이었던 이 유다 왕국의 왕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42명 왕족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5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레갑이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와 함께 손을 잡고 지금까지 이 아합의 정권을 떠받쳐 주었던 모든 아합에 대한 지지 세력들을 다 처형하는 아주 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살육을 진행을 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죠.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예후가 이 일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실천했다. 그렇게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아마도 엘리야에게 했다고 하는 말씀은 이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를 찾아가서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또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가족들과 지지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너희의 죄를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실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늘 말씀 10절과 17절에 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행위가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더라도 여러분, 그 아합의 아들이 70명인데 그 70명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왕국에서 왕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왕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일종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 글쎄 한 하나의 표현이 왕실이 번창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번창했던 왕실의 70명 왕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것도 이 왕자들을 교육시키는 아주 측근 중에도 측근이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자 7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 친손 70명이 다 죽었을 뿐 아니라 아합의 외자 이 외손들 42명도 다 죽임을 당하죠. 자기 딸은 신하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셨을까? 역사에 보아서 이 아합 가족의 잘못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더 이상 삭이 나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시는 이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와 그 우상숭배 죄를 모든 백성들에게 강요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항상 북왕국의 여러 왕들의 잘못을 책망할, 여로보암의 잘못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여로보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 그것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두 사람이 우상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두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서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터인데, 그것 대신에 모든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이끌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벌받게 만들고 살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그 시류에 끌려서 온 나라가 더 우상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 죄가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죄 없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 하나님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할 만큼 한때 같이 뜻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일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되죠. 그런 종교적인 영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과 불법 권력의 남용이 끝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보듯이 아주 착하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써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들까지 다 죽였거든요. 이것은 결국 그 사회 속에 진실과 정의가 사라지게 만드는 이 정의실종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죄가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남한국과의 정략 교류를 통해서 남한국까지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아시아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아시아가 이렇게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임 당한 다음에 그 어머니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또 남아있던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남한국까지 어지럽히게 되는데, 이런 남한국까지 우상숭배의 그릇된 풍조로 물들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델라를 남한국의 왕비로 결혼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기서 끊어내지 않으면 남북왕국 모두가 우상숭배 천지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아합의 가문을 응징하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45년간을 나라를 그 가문이 다스렸는데, 이렇게 왕이 죽고, 남한국 왕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왕자 70명이 죽고,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되고, 이런 과정 속에 국민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저항하는 예후의 이 숙청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쯤 되면 그래도 누군가는 나서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고 좀 반란도 일어나야 되고 저항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마치 국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합 가문의 폭증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문이 그렇게 몰락해 가는 것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좀 나타나서 이러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든지 어떻게 하자든지 반대한 움직임과 몸짓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동안 누적되었던 이 아합 왕조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저항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예후가 레갑이라는 사람을 마지막에 만납니다. 오늘 15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레갑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레갑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나하고 진심으로 뜻을 같이 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함께 가서 남아있었던 아합의 지지 세력들을 다 숙청하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레갑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레갑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겐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겐 족속. 이 겐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아주 정설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부족이 겐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신앙 배울 틈이 없었는데 이집트에서 어려서 왕궁에서 성장했으니까 여호와 신앙을 배울 틈이 없었을 터인데 이 겐족에게 장가가서 거기서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겐족 기원설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죠.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만큼 겐족은 그 후에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의 사마리아 근처에서 일정한 지역을 분배받아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 신앙 전통을 지켜요. 오늘날까지도. 그만큼 겐족의 이 뿌리 깊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고 귀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깊고 전통을 잘 지켜왔던 그런 부족인데 뭐 이 당시도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겐족은 독특한 신앙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로 생각하고 그 부족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일원으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고 굉장히 가나안 정복 시기에도 여러 곳에서 협력한 공로를 세우는 그런 부족이기도 했습니다. 이 겐족 사람이 어떤 레갑을 만나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마지막 아합의 남은 세력을 정벌하는 일에 마음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후로 대변되는 군부 세력하고 레갑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었던 소수 민족들이 결합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아합의 세력들을 압도하는 세력을 만들어내고 아합의 세력을 압도하면서 역사적인 잘못된 고리를 다 끊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면서 아합이 이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예후는 철저하게 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굉장히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합을 척결해 내고 그의 세력들을 끊어내고 그의 정책들의 종지부를 찍게 만들어 새 나라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끔찍한 이 살륙 전쟁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쓰여지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일을 끝까지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 다음 숙청 대상이 바알 숭배했던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 숙청 작업을 또 이어나가게 되죠. 어쨌든 예후는 그 후에 끝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키지는 못한 사람인데 이런 큰 역사의 변곡점에 섰을 때 자기가 하는 일을 인간적으로 일을 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 생각했고 내가 이런 열심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다. 그 중심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습니다. 한때 이 예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끝까지 신앙으로 일관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치적으로 변절해버린 것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이 한순간만큼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고 공포와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악한 정권을 끊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이 예후에 의한 아합 가문의 숙청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있죠. 그 말씀처럼 피로 만든 정권이 피로 무너지게 되고 폭압과 독재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탄압과 선지자들에 대한 죽임과 이런 일들을 일삼았던 그런 악을 심고 죄를 심었던 그 정권이 결국은 그 화를 다 당하게 되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을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 이런 역사적 큰 사고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소시민들이지만 우리 역시 무엇으로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결정된다는 이것만큼은 변함없는 원리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도로 심고 인내로 심고 사랑과 용서로 심고 이해와 관용으로 심고 이런 것들을 심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열매를 거두고 그런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원수로 심고 악으로 심고 죄로 심고 다툼과 갈등으로 심고 해서 거둘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따라서 선한 것을 심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거두는 열매가 선한 열매를 가득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